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의 경제협력 사업인 개성공단이 한국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로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국 정부 당국이 밝혁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오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비롯해 전임 정부에서 이뤄진 주요 대북정책 점검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종수 혁신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중단 결정은 지난해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이전인 2월 8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철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내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은 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 중단이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당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의 핵 개발 전용 문구도 충분한 근거 없이 청와대의 의견으로 삽입됐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전격 발표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NSC 상임위원회에서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시아파 문화센터에서 오늘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41명이 숨지고 84명이 다쳤습니다. 아프간 내무부 나스라트 라히미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테러는 옛 소련의 아프간 침공 38주기를 맞아 시아파 타바얀 문화센터에서 열린 행사 도중 발생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는 이번 연쇄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IS는 폭탄 조끼를 입은 조직원이 먼저 자폭했고 같은 지역에서 다른 폭탄 3개가 터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불에서는 지난 10월에도 시아파 이슬람 사원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39명이 숨졌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가 연말 연시 전 세계 대도시를 겨냥한 테러를 위협했습니다. IS는 최근 온라인에 올린 선전 영상을 통해 IS 추종자들에게 연말 연시 전 세계 테러 공격을 촉구했습니다. 소말리아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이 영상에서 IS 전사는 연말 행사 기간에 비신자들을 공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S는 수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새해 전야 행사가 열리는 영국 런던의 템즈 강변에서 폭발물이 터지는 가상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또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과 주요 도시의 도로와 철도, 나이트클럽 등 이것들을 표적으로 삼자고 주장했습니다. IS는 앞서 성탄절에는 뉴욕과 워싱턴 DC에 대한 공격을 촉구했었습니다. 한편 터키 경찰은 터키 북서부 부르사에서 IS 대원 38명을 체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상점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군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모두가 알고 있듯이 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테러 행위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제 폭탄을 이용한 이 사건으로 적어도 13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 국가대테러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지난 4월에도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1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바샤르 아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테러리스트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튀니지를 방문 중인 에르도아 대통령은 어제 베직 하이드 에셉시 튀니지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아사드 대통령을 국가 지원 테러를 벌이는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하면서 약 100만 명의 국민을 죽인 그와 어떻게 미래를 함께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리아 외무부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시리아 내전에서 아사드 대통령을 맞서 싸우는 테러리스트를 지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터키는 다음 달 러시아 소치에서 열리는 시리아 평화회담에 쿠르드계 참여 여부를 놓고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캄보디아의 내년 총선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중국이 컴퓨터와 투표소, 투표용지함 등 내년 총선 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여러분 도서관에 자주 가십니까? 보통 도서관에는 책과 자료를 찾아볼 때 자주 가죠. 그런데 도서관에는 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서나 기록도 다양한 형태로 수집돼 있어서 언제든 필요할 때 열람할 수 있는 이 기록의 보고이기도 한데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미 의회 도서관은 의원들과 정부 관료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1800년대 세워진 역사 깊은 도서관입니다. 방대한 자료와 대규모 시설을 갖춘 도서관으로 유명한데요. 특히나 지난 2006년 이래로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글자로 된 모든 트윗을 수집해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편지나 신문의 역할을 요즘에는 이 트위터와 같은 사회 연결망 서비스가 대체하면서 이 트위터의 모든 내용을 수집해 저장하는 계획을 진행해왔던 것인데요. 하지만 2018년 1월 1일부터는 방침을 바꿔서 행사나 주제별로 선별적으로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이 글자보다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트윗을 올리는 경향이 많아지면서 정보량을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이번 결정에 이 트윗이 기록으로서 갖는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며 아쉬워하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더 이상 자원을 낭비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반기는 반응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세계 곳곳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건과 뉴스를 되짚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순서로 이 스포츠 과학 분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하 9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조금 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2월 29일 금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8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미터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4도에서 영상 3도, 신의주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3도에서 영상 5도, 함흥 영하 7도에서 영상 8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7에서 영상 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Never Shout Never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I love you more than you will ever know. 나는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당신을 사랑한다 라는 제목의 곡 함께 감상해 보시죠. Oh, I know that I am here and you are there, but we still have our love. We move just like the moon and sun. The sun comes up, the moon rolls down a world apart, but they don't make a sound. They know their love spins us round. I've been to heaven, I've been to hell, I've been to Vegas and God knows where. Destructive path of min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예,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합의 이행을 꾸준하게 요구해온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서 즉각 항의했습니다. 중국에서 구금 중인 인권 블로거 시민 기자를 석방하라고 미국과 독일 당국이 촉구했고요. 이어서 필리핀에서 범죄 발생이 크게 줄었다는 통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정부 간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이 한국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식 문서로 언급한 건데요. 일본 정부의 반발이 거셉니다. 니시무로 야스토시 일본 관방 부장관은 문 대통령의 입장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 위안부 합의가 흔들리면 여러 형태로 일한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문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내놓게 된 배경은 뭡니까?
예, 어제 한국 외교부 태스크포스 특별임무기구가 2015년 위안부 합의의 과정과 내용을 재검토한 보고서를 내놓은 데 따른 겁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과 세계 각 지역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 같은 추념시설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고 이전을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이 피해자들을 가리킬 때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한다는 등 비공개 조항이 합의에 포함됐다고 밝혔고요. 이 위안부 합의 자체가 피해자들의 입장보다는 당국 간의 외교적 필요에 의해서 성급하게 처리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럼 이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의 말은 이 파기하거나 또는 재협상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오늘 문 대통령의 입장문이 합의 파기 선언이냐는 기자 질문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파기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청와대가 이 외교부 TF 보고서 내용이 정부 입장과는 직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해왔던 점에 비춰서 오늘 문 대통령의 예상보다 높은 수위로 강경한 입장을 낸 것은 최소한 재협상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예, 자, 일본 정부가 반발하고 있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 대통령 입장 발표 이후 일본의 관방 부장관이 이 후속 조치가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발했고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위안부 합의는 1mm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또 고노다로 외무상은 한국 당국에 대한 불신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전 정권이 한 일은 모른다고 한다면 앞으로 양국 간에 어떤 것도 합의하기 힘들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서 문 대통령 입장문에 대한 항의 의사도 전달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예, 자, 일본 정부는 문 대통령이 전 정권의 일을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위안부 합의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죠.
예, 위안부는 2차 대전 당시에 동원돼서 일본군을 성적으로 상대한 사람들인데요. 한국의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외교당국은 일본 측이 10억엔 미국 돈으로 약 883만 달러를 출연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그러니까 뒤집거나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해결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한국에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했는데요. 이 재단 측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씩 미국 돈으로 약 9만 3천 달러씩 집행하기로 추진했지만 이 상당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위안부 피해자들 상당수가 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 없이 한일 당국이 졸속적으로 합의 처리했다는 게 한국 관련 피해자 단체와 시민 사회의 주장입니다. 관련 시민 단체들은 어제 외교부 TF 보고서 발표 이후에 위안부 합의 파기를 요구하는 시위를 일본 대사관 주변 등지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예. 그 이웃 나라인 중국에서도 이번 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중국 관영 CCTV는 오늘 아침 뉴스에서 한국 외교부 TF의 위안부 합의 재검토 보고서 내용과 시민단체들의 시위를 주요 기사로 다뤘는데요.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위안부 합의 재검토 보고서가 발표되자마자 한국 사회에서 강력한 항의가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관영 국제전문지 환구시보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미국의 압력에 의한 외교 참사라면서 이 일로 한일 관계가 한동안 갈등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과 독일 당국이 함께 이 중국에 구금돼 있는 인권운동가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고요?
네, 이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과 독일 대사관이 어제 공동성명을 통해서 인권운동가이자 블로거, 시민기자인 우간과 변호사 셰양이 국가전복이라는 모호한 혐의로 사법처리된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우간을 즉시 석방할 것을 중국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예, 자 미국과 독일이 석방을 요구한 우간 어떤 인물입니까?
예, 인터넷에 중국 당국을 비판하는 글을 꾸준히 올린 블로거, 시민기자입니다. 이 비리 당국자들을 돼지로 규정하고 자신은 이들을 처단하는 도살업자로 지칭한 필명을 통해서 인기를 모았는데요. 지난 2015년 중국 정부가 인권 변호사들과 반체제 언론인 등을 대대적으로 잡아들인 이른바 709 단속 때 체포됐습니다. 이후에 2년여 동안 구속상태에 있다가 지난 화요일 텐진 중국인민법원으로부터 국가전복죄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우간과 변호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 이 함께 거론된 변호사 셰양은 누굽니까?
셰양은 중국 당국의 공권력 집행 과정에 부당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변호해왔던 인물인데요. 역시 지난 2015년 체포돼서 구속상태에 머물러 왔습니다. 하지만 우간과는 달리 올해 5월에 범행을 자백하고 혐의를 인정한 뒤에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났고요. 재판에서도 실형을 면했습니다. 미국 독일 양국은 이 풀려난 셰양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복권을 촉구했습니다.
예, 자 이들에게 적용된 이 국가 전복 혐의가 모호하다 이렇게 미국과 독일 당국이 지적한 근거는 뭐죠?
이 중국 형법의 국가 전복죄 항목은 국제 인권 단체들로부터 대표적인 악법으로 비판받는 조항입니다. 이 유언비어 유통과 당국자에 대한 명예훼손 그리고 인신공격 등을 비롯한 세부 항목들이 이 사법당국의 자의적 판단으로 운용될 여지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국제사회는 그동안 판단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국가전복죄를 적용해서 혐의를 인정한 사람은 풀려나고 부인한 사람은 실형을 받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AFP통신은 자백을 강요해서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해온 것이 중국 사법체계의 오랜 특징이라는 전문가 견해를 전했는데요. 혐의를 인정하고 풀려난 인권변호사 셰양은 당국으로부터 고문받았다는 주장을 펼치다가 최근에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미국과 독일 대사관 측은 이번 성명에서 우간과 셰양에 대한 가혹행위 의혹도 지적하면서 정당한 법집행을 함께 촉구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번 성명에 대해서 내정 간섭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필리핀의 범죄율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예, 필리핀의 범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0% 이상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리핀 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1월까지 인명과 재산에 대한 불법 행위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22%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용의자를 현장에서 사살하도록 허용하는 등 초법적인 처벌을 하고 있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초강경 정책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예, 1년에 20% 이상 줄어들었다면 상당한 건데요.
네.
모든 종류의 범죄가 다 줄었습니까?
예, 거의 다 줄었고요. 살인율만 증가했습니다. 필리핀 라살 대학교의 안토니오 콘트레라스 정치학과 교수는 범죄율이 급감한 것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과 필리핀 경찰의 단속 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필리핀 정부 당국이 앞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계속 이 초법적인 조치를 취할 때 이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 자,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것이 인권 유린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하면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이 중범죄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는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후 필리핀에서 이 초법적으로 자행된 살인이 7천 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인권단체들이나 필리핀 내의 두테르테 대통령 반대파들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경찰들에게 마약 용의자를 체포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보다 이 즉결 처형을 허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필리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필리핀 사람들의 상당수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나라가 더 안전해졌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필리핀 사람들은 두테르테 대통령 이전보다 불법 마약 거래는 물론이고 강도나 절도, 교통범죄 등이 훨씬 줄어들었고 안전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특히 두테르테 대통령 지지자들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국내외의 비판에 맞서서 계속 이 마약과의 전쟁을 밀어붙이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높다고요.
예, 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에 대한 필리핀 국민의 지지율이 2017년 마지막 분기 70%를 넘어섰습니다. VOA 현지 취재진이 마닐라 현지에서 만난 한 필리핀 유권자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정책이 최근에 제대로 실천되고 있다면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범죄를 어떻게 근절할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하지만 필리핀 국내에서도 인권 침해나 또 법치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지난 8월 중순에 필리핀 수도 마닐라 북부에서 17살 고등학생이 총에 맞아서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후 수도 마닐라에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19살 청년도 피격된 채 발견됐는데요. 이 사건 역시 경찰과 연루된 사건으로 추정되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필리핀 사람들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을 지지하면서도 이 마약 용의자들을 즉결 처형하지 않고 생포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두테르테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국민들은 안전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 마약과의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두테르테 대통령은 무자비한 마약 단속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 10월 이 경찰의 마약 단속을 중단시키고 이 마약 단속청으로 단속을 일원화했는데요. 하지만 이달 초에 이전처럼 경찰에게 마약 단속을 할 수 있다면서 그 기간을 1년 동안 더 연장시켜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용의자들이 살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약과의 전쟁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기본 정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필리핀 국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내년 1월 초에 회동을 갖는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국가 기관시설 정비가 주요 논의산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영국의 해리 왕자와의 인터뷰에서 인터넷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200년간 백악관 뜰을 지킨 목련나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에 공화당 지도부와 만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개인 별장인 마랄라고에서 연말 휴가를 보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1월 업무에 복귀하면 공화당 지도부와 만나 새해 입법 구상을 함께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예, 공화당 지도부라면 누구를 만나는 건가요?
네, 폴 라이언 하원 의장과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를 말합니다. 업무 복귀 첫 주말인 내년 1월 6일에서 7일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에서 세 사람이 만난다고 하는데요. 라이언 의장과 맥코넬 대표 모두 회동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예. 그럼 이번 회동에서 주로 어떤 문제를 논의하게 될까요?
네, 국가 기관시설 재정비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와 다리 등 낙후한 기관시설을 정비하겠다는 건 역시 이 대통령의 이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건강보험개혁과 세제개편에 밀려서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 백악관 측은 내년 1월 30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 전에 국가기관시설 정비와 관련한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규모는 1조 달러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 사안에 대해서도 양당이 협력하게 될 것이라며 밝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예, 그 세제 개편은 입법에 성공했지만 방금 말씀하신 건강보험 개혁의 경우에는 뭐 민주당의 반대는 물론이고요. 공화당까지 내분이 되면서 결국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공화당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언 의장은 빈곤층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이드와 노인들을 위한 메디케어 등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정비를 즉각 원하고 있는 반면 맥코넬 의원은 민주당의 협력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는 만큼 이를 썩 내켜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따라서 이딴 새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관시설 정비를 우선순위에 올려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하지만 이 기관시설 정비를 추진하기 전에 넘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하나 있는데 이 정부 예산안 통과가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연방의회가 지난주 4주 시한의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켰죠. 사실 정식 예산안 처리 시한은 9월 30일로 이때 2018 회계연도 예산 법안을 통과시켜서 10월 1일부터 새 회계연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지금까지 두 차례 잠정 예산안으로 버티고 있는데요. 이번 잠정 예산안의 시한은 내년 1월 19일 자정까지로 이 기간에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연방 정부가 부분적으로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예산안에 연계된 사안이 많아서 통과가 불확실하다고요?
예, 맞습니다. 우선 공화당 측은 국방 예산을 증액하길 원하는데요. 민주당 쪽에선 비국방 부분 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전체 예산 상환을 올리는 것도 공화당 보수파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일명 다카 문제도 예산안 처리와 연계돼 있는 문제입니다. 또 올해 허리케인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재해 구호 기금법 역시 빨리 합의를 봐야 할 사안입니다.
예. 그리고 내년에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이 의회 판도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연방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다수당이 바뀔 수도 있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어떻게든 중점 사항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상원의 경우 공화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민주당과 의석수가 큰 차이가 없는데요. 최근 엘라베마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의 더그 존스 후보가 승리하면서 내년 1월엔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수 차이가 51대 49로 더 좁혀지게 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영국의 해리 왕자와 인터뷰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BBC 라디오 방송의 개관 진행자이기도 한 해리 왕자가 지난 9월 오바마 전 대통령과 인터뷰한 내용이 어제 BBC 라디오 방송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예, 자 지난 1월 퇴임한 오바마 전 대통령 이런 인터뷰는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우선 인터넷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 잠시 들어보실까요?
One of the dangers of the internet is that people can have entirely different realities. They can be just cocooned in information.
네, 인터넷의 위험성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다른 현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현재 자신이 가진 편견을 오히려 강화하는 정보에 파묻힐 수 있다는 겁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어 이 사람들이 인터넷 공간인 온라인에만 머물지 말고 오프라인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 세계로 직접 나가서 타인들을 만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인터넷상에서는 모든 게 단순화되지만 사람들의 얼굴이 직접 대하면 복잡성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식당이나 종교시설 등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웃 주민들과 서로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또 사람들이 실제로 만났을 때는 인터넷에서처럼 불쾌하고 잔인하게 굴기가 훨씬 더 힘들다고 덧붙이게 됐습니다.
예,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때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대통령의 임무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단히 매력적인 일이기 때문이란 건데요. 하지만 자리에서 물러날 때는 평온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백악관에서 하지 못했던 자신의 노력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란 거죠.
예,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이 중점을 둔 노력이라는 게 뭘까요?
네, 바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이라고 합니다.
It allows me to focus on how do I transmit whatever knowledge or experience that I've gained.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제 자신이 쌓은 경험과 지식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을지 집중하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또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젊은 세대를 훈련하는 일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대통령으로서 처리해야 할 긴급한 현안에서 벗어나서 좀 더 먼 미래를 구상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한 예로 올해 미국을 강타한 이 허리케인을 예로 들었는데요. 대통령일 때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복구를 책임지는 일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20년 후 지구상에 이런 자연재해가 줄어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건데 지구의 자원을 보존해 미래 세대에도 지구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전히 관심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그럼 혹시 이 현 대통령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도자의 자질에 관해서는 생각을 밝혔는데요. 지도자로서 자신이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절실함이 없다면 지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함께 하겠습니다. 백악관을 지킨 역사적인 목련나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1820년대부터 백악관 남쪽들을 지키며 39명의 미국 대통령과 함께했던 일명 잭슨 목련이 이번 주 절단돼 철거될 예정입니다. 미국 CNN 방송이 최초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백악관 정원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역사적인 가치가 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오며 너무 많이 손상되고 썩어서 더 이상 보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과라고 합니다.
예, 200년 가까이 서 있던 나무를 잘라낸다는 거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미 국립수목원의 전문가들이 잭슨 목련을 직접 평가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나무의 전반적인 구조가 상당히 손상됐고 보조 지지대 없이는 독립적으로 서 있을 수 없는 상태로 이 지지대가 없었으면 이미 수년 전에 쓰러졌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남아있는 나무 기둥이 너무 얇고 또 속이 비어있는 상태로 뭐 쓰러지는 건 사실상 시간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난 수십 년간 재건 활동을 했지만 철거하는 게 낫다고 평가한 겁니다.
예. 자, 그럼 이 철거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내린 건가요?
아닙니다. 영부인인 멜라니아 여사가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스테파니 그리시암 영부인 대변인은 CNN 방송에 이 전문가 보고서를 받아든 멜라니아 여사가 어떻게든 이 역사적인 나무를 살리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백악관이 찾는 방문객과 기자단의 안전을 위해 나무를 잘라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나무가 그냥 목련이 아니고 이 잭슨 목련으로 불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 이름에 얽힌 사연이 있나 보죠?
네, 바로 미국의 7대 대통령인 앤드류 잭슨 대통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잭슨 대통령이 치열한 선거운동 끝에 1828년 대통령이 당선됐는데요. 하지만 선거가 있고 난 뒤 며칠 만에 아내인 레이첼 잭슨 여사가 죽고 맙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했고 힘겨운 선거운동 탓에 아내가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한 잭슨 대통령은 시름에 빠졌고요. 아내를 기리기 위해 이 테네시주 자신의 농장에서 레이첼 여사가 가장 좋아했던 목련나무 싹을 가져다가 심었다고 합니다.
예, 이 나무가 이후에 이제 백악관의 상징이 된 거죠?
맞습니다. 잭슨 목련은 백악관에서 진행된 각종 행사 사진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게 됐고요. 20세기 중반부터 말까지 수십 년 동안 미국 20달러 지폐 뒷면에도 백악관에 서 있는 잭슨 목련 그림이 실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사실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헬리콥터가 뜨고 내리는 곳이 이 백악관 남쪽들이거든요.
예, 그 헬기가 뜨고 내릴 때마다 프로펠러 바람에 아주 세차게 흔들리는 나무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잭슨 목련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샴 대변인은 기자들이 주로 이 나무 앞에 서 있는데 이 나무가 흔들릴 때마다 기자들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백악관을 지켜왔던 잭슨 목련이 백악관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200년의 세월 동안 잭슨 목련의 묘목이 해외 고위급 인사들을 위한 선물로 제공되기도 했고 또 여러 지역에 심겨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9년 당시 미셸 오바마 여사는 농무부에 묘목을 전달해서 현재 농무부 공원에서 나무가 자라고 있고요. 작년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역사적인 쿠바 방문을 하면서 잭슨 목련의 묘목을 가져다 심은 적이 있습니다. 한편 이 잭슨 목련의 역사는 한국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지난 2014년 한국을 방문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참사를 위로하며 많은 희생자를 낸 안산 단원고등학교에 이 나무의 묘목을 선물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계 곳곳에 흔적을 남긴 잭슨 목련 철거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몇 달 전 잭슨 목련의 싱싱한 새 나뭇가지들이 이 온실 형태의 시설로 옮겨져서 자라고 있는데요. 관리를 잘 받아서 이미 3m 가까이 자란 것도 있다고 합니다. CNN 방송은 백악관이 이 잭슨 목련의 묘목에서 자란 또 다른 잭슨 목련을 원래 자리에 다시 심을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밥 딜런이 부른 Knocking on Heaven's Door, 천국의 문을 두드리다 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Take this badge off of me, 'cause I can't use it anymore. It's getting dark to see. Feel like I'm knocking on heaven's door. I'm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Put that gun
to the ground. Cause I can't shoot them anymore. There's a long black cloud coming on down. I feel like I'm knocking on heaven's door. I'm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 주는 2017년 한 해를 결산하는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순서로 이 과학 스포츠 분야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스포츠 과학 분야에는 어떤 눈에 띄는 소식들이 있었는지 4대 주요 뉴스를 심현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러시아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 금지.
지난 12월 5일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러시아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금지하고 러시아 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무기한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러시아가 국가 주도 아래 선수들에게 금지 약물을 사용하게 했고 관계기관을 동원해 도핑 사실을 은폐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과거에도 성적 향상을 위해 불법 약물에 손을 댔다가 적발돼 메달과 선수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러시아의 경우에는 기존의 도핑 사례와는 달리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 반도핑기구는 조사를 통해 모두 30여 개 종목에서 1,0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연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는 IOC의 러시아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금지 결정으로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은 열어뒀습니다.
Individual clean Russian athletes will be able to participate under strict conditions at the Olympic Winter Games.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 선수들은 러시아의 국기와 선수복, 국가 연주 없이 온전히 개인으로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만 허락된다고 밝혔는데요. 또 더욱 강화된 도핑 검사를 포함해 엄격한 심사 조건에 응해야 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 올림픽위원회는 출전 금지 결정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실체적 증거가 부족한 정치적인 결정이며 러시아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선수들이 올림픽 출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잘 알고 있다며 선수들의 개인 자격 출전을 승인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스포츠 강국으로 군림했던 러시아의 불법 약물 사용으로 인한 도핑 파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흥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프로 미식축구 리그의 무릎 꿇기 파문.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프로 미식축구 리그 NFL. 그런데 올 한 해 NFL은 경기 자체가 아닌 다른 이유로 사람들의 입에 더 자주 오르내렸습니다. 바로 선수들의 무릎 꿇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릎 꿇기는 지난해 8월 샌프란시스코 포티나 이너스팀의 쿼터백이었던 콜린 캐퍼닉 선수가 미국 경찰의 흑인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뜻에서 경기 전 국가 연주 때 예를 표하는 대신 무릎을 꿇었던 것에서 시작됐는데요.
We have cops that are murdering people. We have cops in the SFPD that are blatantly racist.
경찰에 의해 사람들이 죽거나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말할 필요가 있다는 캐퍼닉 선수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당시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많았는데요. 애국심이 결여된 행동으로 국기에 대한 무례를 범한 것이라는 지적과 개개인이 자신의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집회에서 국기의 결례를 범하는 선수를 비난하면서 파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When somebody disrespects our flag, to say get that off the field right now, out, he's fired. He's fired.
국기를 존중하지 않는 선수는 경기장에서 내쫓아야 하며 해고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지지자들에게는 경기를 보러 가지 말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더 많은 선수가 캐퍼닉 선수의 무릎 꿇기 행렬에 동참했는데요. 이에 더해 아예 국가 연주 시간에 탈의실에 머물거나 캐퍼닉 선수를 지지하는 글귀가 적힌 상의를 단체로 입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국기를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시선도 많았는데요. 특히 이런 논란 때문에 더 이상 NFL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올 만큼 올 한 해 미국 최고의 스포츠를 둘러싼 정치적 잡음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유인 달 탐사 재개와 중국의 우주 개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월 11일 새로운 우주 정책 지침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45년 만에 다시 달 유인 탐사를 재개하기로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지침이 중요한 조치라면서 이번에는 달의 성조기를 꽂고 발자국만 남기는 데 그치지는 않을 것이고 화성 탐사와 우주 개발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ill not only plant our flag and leave our footprint, we will establish a foundation for an eventual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침은 최근 중국이 달 탐사 계획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나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중국이 최근 우주 굴기라는 이름 아래 2045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우주 강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018년 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향후 10년 안에는 화성과 목성도 탐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반면 우주 강국이었던 미국은 우주 산업이 많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미국 우주 산업을 상징하던 유인 우주 왕복선의 운행은 이미 오래전에 중단됐고 요즘은 러시아 우주선이나 미국 민간 우주선을 이용해 우주 비행사들과 화물을 국제 우주정거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민간 우주회사에 의한 우주 개발이 활발한데요. 미국의 민간 우주회사인 스페이스X사가 대표적입니다. 이 회사는 특히 로켓 재활용 기술을 성공시키면서 저비용 우주 개발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민간 분야의 우주 개발에 치우쳐 국가 주도의 우주 산업에서 후발주자의 추격을 허용했던 미국이 다시금 우주 강국의 면모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가 높았습니다. 이런 결과로 트럼프 행정부는 1993년 이후로 해체된 상태나 마찬가지였던 국가우주위원회를 지난 6월 부활시켰습니다. 이번 새 행정 지침으로 우주 탐사의 선도 국가로서 미국의 지위를 되찾고 관련 분야 일자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달이 태양을 덮었다. 99년 만에 개기 일식.
We are in total solar eclipse. Wow. And this is absolutely breathtaking.
Yeah, you can see the corona, that beautiful white.
지난 8월 21일 미국에서는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99년 만에 개기 일식이 펼쳐졌습니다. 켄터키주 홉킨스빌에서 펼쳐진 개기일식 관측 현장에 있었던 사회자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요. 우리는 개기일식의 한가운데 있다. 숨막히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외치는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개기일식은 우주공간의 궤도선상에서 태양과 달, 지구가 나란히 순서대로 늘어서면서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현상을 가리키는데요. 특히 올해 개기일식은 역대 최고의 광경이라는 찬사가 붙었습니다. 미국처럼 큰 대륙을 관통하는 개기일식이 펼쳐지는 것은 수십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진귀한 일이었기 때문인데요. 미국 전역을 관통하는 개기일식이 관측된 것은 1918년 워싱턴주에서 플로리다주까지 나타난 개기일식 이후 무려 99년 만이었습니다. 이번 개기일식은 서북부 오리건주를 시작으로 아이다호, 와이오밍, 네브래스카 등을 거쳐 동남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까지 미국 서부에서 동부를 가로질러 관측됐는데요. 총 1시간 33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약 100년 만에 찾아온 진귀한 광경을 직접 보기 위해 미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일부 주는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거나 직장 근무 시간을 바꾼 곳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미국 언론은 약 1200만 명 이상이 개기일식을 지켜본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일식은 맨눈으로 태양을 보면 실명하거나 시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고 알려져 특수 제작된 안경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미 일주일 전부터 동이 날 정도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과학 전문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을 관통하는 다음 개기일식은 2024년 8월쯤에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일부 여행업체들은 벌써 2024년 개기일식에 대비해 숙박과 항공, 특수 안경과 관측 장비를 묶어 관광 상품으로 내놓는 등 이번 개기일식이 사람들의 천체 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7년 결산 특집으로 과학과 스포츠 분야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심현지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 볼까요?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 힘겹게 싸운다, 어려운 일과 씨름한다. 여기서 쓰인 싸우다, 씨름하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Stru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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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uggle. 여기서 struggle은 몸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애를 쓰다, 노력하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to와 함께 쓰면 무엇을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 애를 쓰다는 뜻이 되고요. with와 함께 쓰면 어려운 일에 노력하며 싸우다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She always struggles to please her parents. 그녀는 항상 부모님을 만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어. I'm struggling to finish the rest of my food. Can I get a to-go box? 음식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포장해 줄 수 있나요? I'm struggling with my math homework. 나 수학 숙제와 씨름 중이야. Stru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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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uggle. 오늘은 struggle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노아 사이러스와 레버런스가 부른 Make Me Cry. 나를 눈물 짓게 만들다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never needed you like I do right now. I never needed you like I do right now. I never hated you like I do right now. 'Cause all you ever do is make me. Gave you up about 21 times.
felt those lips tell me 21 lies.
Oh, you'll be the death of me.
Sage advice.
But loving you
can make Jesus cry.
When I hear you saying, darling, your kiss is like an antidote.
I'm fighting like a Marley, but you got me on the ropes.
I never needed you like I do right now. I never needed you like I do right now.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95년 12월 28일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최초로 영화가 상영됩니다. 이날 상영된 영화는 비록 40초 정도의 짧은 필름 10편에 불과했지만 영화를 본 관객들의 반응은 대단했습니다. 영화 상영 도중 증기기관차가 스크린을 가로질러 달려오다가 멈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관객들은 이에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나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 영화를 볼 수 있게 된 것은 리미에르 형제가 발명한 영사기인 시네마토그라프 덕분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에디슨이 발명한 영사기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이는 구멍으로 들여다보는 형식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리미에르 형제는 에디슨 영사기의 단점을 보완해 시네마토그라프를 발명하는 데 성공, 1895년 2월 특허를 획득합니다. 이후 리미에르 형제는 아기가 밥을 먹는 모습과 사람들이 바다에서 수영하는 모습 등을 담은 짧은 영화를 제작해 1895년 오늘 최초로 사람들에게 영화를 상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의 영화 상영은 영화 역사의 태동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가 됐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1945년 12월 28일 오늘 미국 의회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공식 채택합니다. 나는 모든 이에게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미국의 국기와 그 국기가 상징하는 국가에 충성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국기에 대한 맹세가 처음 세상에 나온 것은 1892년 미국 침례교 목사인 프랜시스 벨라미에 의해서였습니다. 프랜시스 벨라미는 1892년 한 청소년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국가의 단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국기에 대한 맹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이 국기에 대한 맹세는 같은 해 콜럼버스 데이에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의 포고령으로 처음으로 국립학교에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후 1945년 오늘 미국 의회가 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공식적인 국가 맹세로 승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